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맡기신 그 직무를 따라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항상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면은 결국 그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 항상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또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맨날 그렇게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 자답게 살아갈 수는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들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도 내 의지와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자로 이 시간 또 세워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유계 목사니까 뭐 시간 되니까 난 당연히 설교한다. 사실 뭐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도 아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신다면은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되어진 것이다. 그런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결국 이 교회로 모인 이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아주 존귀한 모임이다. 또 그러한 답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진 것, 하나님의 지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교회란 그 모임을 어떤 내 생각대로 또한 내 뜻대로 뭐 움직이고 행해갈 그럴 수 없는 그런 모임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발생케 하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해야 될 거, 우리에게 맡겨진 거, 그게 뭔가, 그걸 찾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제 구역 예배 때 디모데후서 그 4장 얘기하면서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가 있다겠는데 그게 전도인의 직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거, 그게 이제 복음을 알게 된 여러분께 맡겨진 하나님 맡기신 직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신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단 말이죠. 결국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발생된 그 모든 하나님 뜻 안에는 우리를 모이게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서로 나누어지고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 모임 하나님에 의해 발생된 교회 안에서는 허튼 소리를 우리는 쉽게 할 수 없는 항상 그런 모임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허튼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상관없는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세상 끝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고 모일 수 없는 그런 종교형 관계라 그 점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모인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만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된 그 존재 이유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 역시도 그 점을 명심을 한다면은 이 설교하는 이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맡겨진 그 시간 그 순간이란 걸 안다면은 쉽게 허튼 소리를 하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로 하여금 흘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웠는가 그 점을 돌이켜본다면은 오직 나를 살리신 우리의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흘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그 이유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한 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만 나타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린 채 모인다면 결국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흘러나오질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보이질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알게 된 자로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교회의 다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로 우리가 모였다면 그 교회로부터는 교회에 대한 말도 사람에 대한 말도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자, 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자 이러한 얘기가 교회로부터 나올 말은 사실상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복받고 잘 삽니다. 이러한 말도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과연 전도인의 직무와 상관이 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과연 뭘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중심에 살아있는 그러한 심령이라면 그런 마음에서 과연 그런 사람에 대한 말들, 교회에 대한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결국 예수님보다도 다른 욕심이 앞서 있기에 엉뚱한 말을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만 하게 되면은요, 항상 내 속에 욕심이 섭섭해야 합니다. 욕심이 허전해져요. 예수님에 대한 말은 우리 욕심과 아예 거리가 멀어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평생토록 전했던 그 말이 어떤 말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펴서 바울의 그 말을 한자 한자 여러분 뜯어서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죠. 바울의 그 말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뭐 잘 사느니 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느니 뭐 이러한 말들이 전해진 것이 단 한 글자라도 이든한 얘기입니다. 주님만 사랑했던 바울의 입에서는 그러한 말들은 아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좀 깊이 생각한다면은 지금의 교회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제 구역예배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엄히 명령하는 엄히 명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어떤 직무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점을 묵상해 봐야 되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것들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 것들이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말씀의 권위를 깔아뭉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서 전혀 두려움도 없고 긴장감도 없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스스로부터 말씀에 대한 긴장감,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붙들려야 될, 붙들려 끌려가야 될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의식 자체도 사라지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했을 때 나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 오시면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상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이러한 그 반응들이 사실은 좀 심각한 그런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반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뭔가 그래서 책망이 없고 경계받는 것이 없고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항상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자신부터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아니한 다른 교훈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분별할 마음도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가 내가 틀린 길로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내가 분별을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아래 있다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남은 제쳐두고서라도 과연 내가 옳은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 잘못된 길에 가 있는지 내 생각이 바른지 내가 나를 분별이 돼야 되는데 나조차도 분별을 못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게 보이지를 않아요. 볼 수 없게 되고 그런 소경으로 항상 살다가 보니까는 날마다 진리에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두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뭐 그런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심각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야 하는 그런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어떤 사람들, 또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 나는 그러한 사람들, 또 혼인도 금해라 식물도 폐하라 이런 엉뚱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만약 은석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그건 교회적으로 가벼운 문제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문구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문제다.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건 제쳐두고서라도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마치 교회가 무당집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사람이 발생했는데 이 교인들이 그런 사람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말을 쫓아간다. 이러면 교회가 아주 귀신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났다. 이러한 그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고 오셨음이니라.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봤는데, 그 여기에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 나오죠. 오전에 말한 대로 예배당이 아니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인데, 이 성전은 이제 여러분 자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부르신 그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바로 가르친다. 이 얘기는 예배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뭐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관계 속에서, 교회라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을 이 바울이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바울이 말하는 건 신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16절에 경건의 비밀 나오죠. 경건의 비밀은 육신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영으로 입었다는 것은 육신은 죄인의 몸인데 그 영은 죄인의 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깨끗한 거룩한 그런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영이에요. 의로운 분이란 얘기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예수님 생애 속에 천사가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그 자체를 증거했던 것이죠. 또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받으시고 세상의 믿음의 대상 구세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게 경건의 비밀이다. 예수님에 대한 전부의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이 행해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이 행해야 될 건 바로 그거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파하고 나눕시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고 하나님 모이기에 있습니다. 그 생각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그 전한다는 것이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상한 심령으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고 교제함으로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상한 심령도 없이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 어떤 죄에 대한 애통하는 나의 죄인됨을 없이 만나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경쟁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집에 행해야 될 모습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맡은 직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감독이, 집사가 행해야 될 것, 또 모든 성도 행해야 될 것은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나를 불러 세웠다는 그 상한 심령으로서 내가 주를 만난 그 심령이 되어서 함께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이 나타내고 증거되어진다. 그걸 가리켜 교회라. 이게 지금 그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이 행해야 되었던 직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랑하는 것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높여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모임받고 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사도의 관심도 예수님께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도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뭐가 신자가 아닌 것인지, 뭐가 교회가 아닌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양심이 화인받은 것인지, 또 뭐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인지, 뭐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인 그런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을 그저 난리한 인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고방식 갖고 그냥 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들을 나에게서부터도 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 이름만 갖다 팔면은 다 맞다 맞다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얘기죠. 목사가 평생토록 목사 일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목사 일을 했다 해도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그 예수님과 비교할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고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귀신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뭐냐?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셔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내세울 때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이득을 위해 주님을 팔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예수님은 널 위해 죽었단 말이죠. 근데 너는 뭘 바라보고 뭘 얻고 살아가느냐? 세상 것이라면은 양심 화인 맞은 것입니다. 가령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것도 한 그런 예인데 이 혼인을 하지 말아라. 금욕주의자, 금욕주의자입니다. 식물도 뭔가 가려가 예를 들어 돼지고기 안 먹고 해가지고 자기 경건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금욕주의자, 경건주의자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 어떤 자신의 금욕으로 자신의 경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인을 하지 않고 식물을 뭐 구별하면서 자기 신앙을 뭔가 좀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죠. 그런 신앙을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데 나의 금력으로 내 경건으로 의를 얻겠다는 것. 그게 주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미혹하는 영이라 신자를 미혹한다는 것은 죄짓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예 죄 속에 묻혀 살아가는데 새삼스럽게 죄짓게 할 필요가 귀신에게 없어요. 미혹해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항상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닌 내를 나를 항상 중요하게 높이려고 하는 이게 미혹해 하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높임으로써 자기의 열심과 실증과 행을 바라보고 난 믿음이 있다 이리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가르치는 것은 온통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것, 인간의 열심, 행위 이런 걸 말함으로써 은혜와 진리와 긍휼로 살고 있는 그런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저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을 즐겨 듣게 하는 것, 이게 귀신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말들이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주님만 계시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서는 잘못된 것으로 들리지가 아니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게 참 신앙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인이 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게 신앙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다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사도가 볼 때에는 오직 주님이 전부인 그 사도가 볼 때에는 그런 게 바로 양심 화인 맞은 사람이 짓거리고 귀신의 가르침들이고 미혹하는 영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문구만 보면 심각한 것인데 사실 그 심각함을 모르고 살아가죠. 요즘 영화에 뭐 다빈치 코드 나온다 해가지고 뭐 기독교 뭐 한기총인가 어딘가에서 뭐 회의를 해가지고 영화 못하게 뭐 어떻게 결사부대를 만들어서 뭐 심지어는 120명을 끄지 뭐 선별해가지고 뭐 공격을 해가지고 영화를 못하게 뭐 막아야 되고 어쩌고 별 짓거리 뭐 말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 지금 뭐 기독교 분위기는 그런 다빈치 코드 모르죠? 아니 설교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그냥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리아랑 결혼했다. 그래가 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 교육에 큰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감추려고 기독교 수작을 부리고 같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 믿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볼 때에는 그걸 가지고 미혹받아서 또 예수라면 어떡하노 하면서 이제 그걸 막아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난리치게요. 그게 다빈치 코드입니다. 어제 보니까 한의학장 걸려 있습니다. 가서 볼 필요는 없어요. 돈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 결말이 웃겨요. 하여튼. 실컷 끄집어 내놓고는 결말이 없습니다. 책으로 보긴 맞는데 갈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뭔 얘기가 다빈치 코드 나왔나 참. 아, 그 다빈치 코드 그 영화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어떤 뭐 마귀의 장난이니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다빈치 코드 그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뭔가를 모른다는 게 심각한 거라 그 말입니다. 나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 그게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그걸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분별을 못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그런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게 미혹한 영이다. 이 귀신 가르침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아닌데 이게 신앙인데 이러고 나간다는 거. 그게 심각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마귀 장난이에요. 우리의 잘못들을 못 보게 한다는 거. 다빈치 코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귀신은 그렇게 어리숙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미혹하지를 않아요. 적인 줄 뻔히 아는 거 뭐라 들이댑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도처럼 내 마음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하게 되어진다면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모든 높임도 주님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주님만 자랑하면 된다. 그런 길로 나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 대신 내가 있게 되고 결국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자랑돼야 되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남은 병에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든 그 사람의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싶어 환장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있으면 된다. 주만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랑한 다른 신앙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의를 위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게 할 때에 그 모임을 통해서 너희들 능력을 드러내라. 그런 의도가 계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의 목숨과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그 아들만 사모하면서 그 아들만 나타내고 증거하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한다. 이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기도를 한 것이 힘이 돼가지고 내 기도대로 된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게 그게 기도인데 그러한 기도는 내 힘과 열심이 포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교회에서 주님만 소망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걸로 부족함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 그것만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주님 만난 자로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 집에 생할 것이 바로 그것이란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믿음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게 믿음이다. 그리 생각하는 그 믿음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진리가 다가와도 밀쳐내버립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다. 나한테 갇혀 있어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은 갇혀있는 내 생각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겁니다.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구독은 내 생각을 말씀이 깨뜨리고 빠져나오게 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새로워지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잘못됨이 무엇인가 분별되어지면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 마음에 주님만 남아서 그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도 좋지 않고 우리의 의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일 때마다 주님 만난 사람답게 상한 심령이 되어서 모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놓으면서 주님의 의만 높이고 자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을 하고 경계하면서 참된 진리를 내어놓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 진리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써 오직 우리의 심령에 주님만 살아계심으로써 우리를 분별해가면서 악한 것이 무엇이고 미혹한 영이 무엇이고 귀신의 가르침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오직 진리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